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이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한글 영어 제목을 각각 따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에 있습니다. We are invited to know God.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타내시니라의 영어 To know God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가 요한복음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과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2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를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이죠. 그리고 요한 본인이 그 에피소드 속에서도 몇번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글 쓰니 요한은 믿었대요.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이 이 책에서 읽은 예수는 지금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셔. 다 읽고 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영원히 아주 바꾸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가 네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머릿말 혹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글이에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주적인 배경을 두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자기 책의 첫 문장을 성경의 제일 첫 마디를 생각나게 하면서 글을 씁니다. 대단하죠? 조금 이따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은 예수님을 제가 압니다. 태초로 돌아가서 여정을 시작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태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흑암, 어두움을 향해 말씀하신 건데요. 빛이 있으라, 마른 땅이 나와라, 각종 식물이 자라거라.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 첫째, 둘째, 셋째 날 창조를 연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이 말씀만 합니다. 그러면 국사 혹은 정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흑암과 혼돈을 변화시켜서 질서의 우주를 만드신 것이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질서와 우주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 혹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요즘 컴퓨터 인터넷 세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방식을 씁니다. 황 목사가 이메일을 붙이면 여러분들은 이메일 속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저희 예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도 오늘 본문에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세요. 글쓴이 요한은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웹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 시켜줍니다. 단순히 클릭을 해서 과거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링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와 같은 독자들은 미래의 비전까지 볼수 있게 요한이 셋업해 놨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하이퍼링크가 연결시켜주는 곳 태초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스토리를 성취하는 성취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최종 타겟이고 실제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라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은 창세기로 간다라는 뜻이죠. 왼쪽 파란 박스는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오른쪽 초록색 박스는 헬라어 원문의 어순으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좀 신기하죠? 태초에가 양쪽으로 감싸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로 들어가서 제일 가운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죠. 이것만 봐도 디자인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그 짜임새가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프롤로그 서문은 대단히 시적이고 짧은 언어 속에 압축된 스토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글을 쓴 요한이 이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화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빨간색으로 태초로부터는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안쪽에 두 라인은 기가 막힙니다. 말씀의 정체성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있고 곧 하나님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둘이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제가 설명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해보겠습니다. 황용기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저의 생각을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embodiment. 그러니까 제 몸에서 말을 할때그 말은 나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황용기 목사가 있고 황용기 목사의 말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나올 때 분리되는 것 같지만은 말하시는 분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또 지혜이십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었어.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누구시냐? 네, 말씀이시요, 지혜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기록 당시의 유대 문학가들은 여호와의 정체성은 복잡하지만 통일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존재들은 일부 하나님다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지혜 이러한 정체성은 신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 1장 1, 2절을 오프닝 멘트처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오프닝 멘트 다음에 6개의 문장이 따라옵니다. 이 6개의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3절에서 13절까지는 창세기, 천지 창조 언어를 사용합니다. 14, 15, 16, 17절은 출애굽기 언어를 사용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쪼개면 3개의 문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3절에서 4절, 5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6절, 7절, 8절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9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창세기 이미지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원래 창조는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빛을 가져오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창조는 즉 요한복음의 창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 7, 8절은 증언자 세례요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독자들은 등장인물 세례요한을 만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데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준비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즉 아들 예수가 올 것인데 그때 그 예수를 증거하라 라는 임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오죠? 오늘 프롤로그 이 오늘 본문에 사실 없어도 돼요. 근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서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아 예루살렘을 오가며 사역하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활동하는 것을 견인했다라는 뜻이죠. 세례요한은 목격자 혹은 증언자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 문장 9절에서 13절 보십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빛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어떤 사람은 빛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12절에는 반대죠.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죠. 빛 가운데 있게 되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죠. 새로운 종류의 인간, 인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빛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3절에서 13절이 예수님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모든 이미지가 창세기로부터 왔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똑같은 스토리를 또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미지 출처가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라는 것이죠. 언약궤 위를 맴돌고 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인간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14절에서 17절까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죽을 운명의 인간 예수가 되어 창조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거한다의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텐트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세운 장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 장막입니다. 신이 백성과 하나 되어 같이 사는 텐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텐트에 요한의 문학적 재능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장막. 텐트가 가리키는 지점이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하는 장소라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15절은 6절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계속해서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닌 글쓴이 사도 요한과 동료들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제 만났는지, 어떻게 그를 따르기로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빛에 변화되었는지, 네, 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고백하는 형식으로 지금 16, 17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글쓴이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선물, 은혜로운 선물을 모세를 통해 받았던 이스라엘 가족 중에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율법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요한과 그의 또래 사람들이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고백이죠. 이번에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격, a person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은 반역자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요한은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는 듯해요. 그렇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선물 줄 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죠. 먼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선물로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인품을 모세에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반역한 직후였죠. 마찬가지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냥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반역한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계속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최종 선물은, 마지막 선물은 예수님 메시아를 통한 용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은 일단 전달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말을 보십시다. 18절에 있죠. 이제 요한은 프롤로그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맨 첫 줄을 다시 불러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Made him known. 그를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황룡기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황룡기와 말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생하신 하나님, 스피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네.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래야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이 글을 쓸 때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존재이시며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단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존재로 끝나는 식으로 글쓰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의 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 문장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오늘 본문 첫 줄을 다시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 줄에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끝줄에서 요한은 아버지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줄에서 한 인격체 사람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줄에서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글쓴이 요한이 아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다르지만 동시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고 빛이 영광이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미션이 뭔가 알려주고 드러내고 계시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뭘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Made known. 뒤에 무슨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읽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문장 작문을 하는데 목적으로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죠. 문장의 매듭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스토리를 계속 읽으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새해 메시지입니다. 내가 독자로서 하나님께 또한 발견될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Invited to know God and to be known by God.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알림 바 되는 그 초대 말입니다. 요한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꾼들 중 가장 시적이죠. 상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하이퍼링크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것 대단하죠.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통합되는지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반역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한 접근하시고 즉 용서하시는지 계속 읽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의 성취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입니다. 특히 요한이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요한복음을 새로 저희 손에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뜻을 잘 알지 못하였어. 왜 예수님이 말씀인지 알지 못하던 차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이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흥미진진한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